새벽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마침이지만 한번 인사하실래요?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민낯으로 한번.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또 정리가 안된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좀 귀를 기울여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울 것은 소요리 문답 36번째 문제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견인에 관한 거예요. 성도의 견인.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의 구원의 과정을 9가지 단계로 얘기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만 딱딱딱 짚어서 얘기하면 칭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의 단계.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정함을 받아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도록 성령의 도우심과 이끌림 속에서 날마다 거룩해지는 삶을 사는 것, 이거를 뭐라 그런다 그랬죠? 성화, purification.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성화의 삶을 마치는 어느 순간 우리는 죽는 날까지 완벽한, 100% 완벽한 거룩한 인간은 될수 없지만 어느 순간 죽은 다음에 우리의 몸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광의 형체로 변화되어져서 그때는 죄를 지을래야 질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걸 영화, glorification. 그래서 justification, purification, glorification. 이게 칭의, 성화, 영화가 이게 구원의 가장 중요한 스테이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화에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사이에 있는 게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근데 이 견인이라는 말을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의로운 자로 칭해진 다음에 영화로운 삶까지 나가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주신다 해서 붙들견자, 이끌인자, drawing의 의미로 이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견인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깊이 이해하다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해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그런데 원래 견인이란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견자가 굳건할 견자에다가 인내할 때 인자예요. 그러니까 이 견인은 하나님 편에서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가 성화의 과정 속에서 견디기 힘들지라도 좀 견뎌라. 참기 힘들지라도 좀 인내해라. 그러면 영화의 날이 올 것이다.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래 뜻은 그거지만 사실은 그 반대편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해를 해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이 견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겠죠. 용납하시고 실제로 부르시고 또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는 타락할 수 없다.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 상태에 있을 것이며 또한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이미 얻은 여러분들이라도 그 신앙생활 과정 속에서, 성화의 과정 속에서 실수하고 잘못해서 잠시 일시적으로 타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종노릇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코 그 은혜의 자리에서 최종적으로는 타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징계를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시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성도의 견인교리는 유효적인 소명을 받고 한번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앙을 갖게 된 신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성령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론 참신자도 한때 범죄하고 타락해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대만은 세상으로 나갔고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가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이고 중생된 자라면,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정말 거듭나게 하신 자라면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 있지, 그 길로 그냥 주님을 떠나서 한번 구원을 얻었다가 영영 세상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 한번 주신 은혜가 상실되지 않고 끝까지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인데, 자, 이게 왜 맞는 얘기냐 하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은혜 언약이라 이런 말을 해요. 첫사람 아담하고 맺었던 언약은 행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행위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사망이고 순종하면 생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첫사람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은 이후에,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다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이 소위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체결하면 그 상대편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살든지 아니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무슨 언약이라고요?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끝까지 순종해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거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마땅히 행동한 대가를 받는 것이지 그게 왜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내 편에서 그 약속에 합당한 삶을 살든지 아니 살든지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견인 교리는 그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은혜 언약에서 왔고 그 언약의 기본적인 특성은 불변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만약에 변해버리는 약속이라면 그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죠. 약속도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성 혹은 신실성의 입각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결코 상실될 수 없다고 이해하는 것이 100%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해서 이런 몇 가지 오해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오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어요. 만약에 견인 교리가 있다면 우리는 굳이 뭐 거룩한 성결의 삶을 살 필요가 없겠네? 죄도 마음대로 지어도 결국은 구원 얻을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 견인교리에 따르면 성도들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거나 안 해도 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중생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라면 반드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한번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거 확신하시죠? 그렇다면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마음대로 지금 죄짓고 살고 계십니까? 안 그럴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을 때는 잠시 잠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계속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세요. 그래서 아하, 내가 죄짓고 살면 안 되는구나, 이게 구원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구나 하고 여러분 스스로 성결과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실 거예요. 그 스트러그라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그 성결의 삶을 못 이뤄내서 잠시 타락도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은 참된 신자라면,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신자라면 여러분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견인교리를 오해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은 쓸데없는 기우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요, 신앙이 생활 속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즉 참되고 성실한 신앙활동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까지 말해요. 그런데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신앙의 결과로 이루어진 신앙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열심히 신앙활동 속에서 성결한 삶이 있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도 아니고, 또 그러나 또한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신앙활동이 없다, 다시 말하면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마음대로 죄짓고 산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구원이 있다가 구원을 놓치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예 구원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경건한 신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록을 하게 돼 있지, 믿음과 순종은 동전과 앞면과 뒷면과 같아서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나오는 것이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뒤에 순종이 없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순종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가 구원을 놓친다는 말이 아니라 아예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참 신자라면 믿음의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는 말은 그 구원을 놓칠까 두려워하면서 이루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스트럭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거루의 삶을, 성화의 삶을, 신앙생활을 해가라는 그런 얘기인 것이에요. 또 하나가요, 얼뜻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다가 타락한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믿은 것도 아니에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근데 어쨌든 신앙생활 같은 종교생활을 해요. 교회도 나와요.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했다가 다시 교회에 돌아오지 않고 영영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믿다가,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가 죄를 지어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놓친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는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까지 이르는 유효적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잠시 성령의 역사도 경험도 하고 신비한 이적도 체험도 하지만 구원에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외적인 소명, 무효적 소명을 받은 상태에서 종교생활을 했던 것뿐인 거예요. 그가 심지어는 권사직분, 장로직분, 아니 목사 선교사가 되었어도 그는 진짜 성령의 거듭나는 역사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외형상 신앙생활 같은 것을 하다가 타락하여 구원받을 수 없는 자리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가론 유다도 제 곳으로 갔고 또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파선하였으며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갔다. 그런데 이들의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닌 일시적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 일시적인 신앙에 대해서는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나와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씨 뿌리는 자 비유 기억나시죠? 자, 그럴 때 일시적인 신앙,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신앙도 아니지만 일시적인 신앙처럼 보이는 신앙생활을 가졌다가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음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을 해요. 근데 이들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참된 믿음 가운데 거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참된 믿음에 거한 사람이라면 결실이 적든지 많든지 또 그 결실을 맺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든지 짧게 걸리든지 시간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반드시 거듭난 사람이라면 결실이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씨뿌린 자 비유에서 나오는 이 결실을 못하고 떠나버린 사람은 애초에 참된 믿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본문 말씀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한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자칫하면 참된 신자가 타락해서 구원의 은혜를 상실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잘못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본문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효적 소명이 아니라 무효적 소명, 구원에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무효적 소명을 받는 과정에서 신비한 체험할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 예화를 들었죠. 저희 서울에 있는 제가 섬기던 교회 예배당 건축을 했던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는지 교통사고가 났으니 저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하여튼 성령의 역사로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절대 변함이 없을 것이다 했는데 그 사람은 사실은 믿는 신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한다고 해서 신비한 체험을 한다고 해서 모든 신비한 성령이 역사하시는 체험이라 할지라도 그 성령이 역사하신 체험을 받아도 그가 그 신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신자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고서도 얼마든지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하늘의 은사를 만만 봤지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의 자리, 신자의 자리까지 못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신앙생활처럼 보이는 종교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교회도 나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이해도 안 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재미도 없고 내가 맨날 손해보는 것 같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 하는데 그런 얘기는 귀에 들리지도 않고 씨알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원래가 참된 신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3절에서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참된 믿음으로 칭의가 된 자는 결코 정죄할 수 없다고 말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기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잘 보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냐.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적 간섭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구원에 이릅니다. 칭의를 얻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칭의를 얻은 사람을 누가 고발할 수 있냐, 누가 정죄하느냐. 아무도 정죄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로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다가 타락한 자들은 애초에 진짜 믿음이 없었던 자들인 것이지 구원을 얻었다가 말씀대로 안 사니까 구원의 은혜를 놓쳤다? 그러면 그건 은혜도 아닌 것이죠. 또 하나 성도들이 헷갈리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봐라, 주여 주여 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져도 행위가 없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 아니냐?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마태복음 7장은 믿다가도 말씀대로 철저히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헛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심지어는 이적도 나타낸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이적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영적으로 잘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적에 열 가지 재앙을 하는 과정에서 이적을 나타냈죠.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그 이적을요. 애굽의 술사들 거짓 선지자들도 똑같이 세 번까지는 따라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사탄도 여러분을 유혹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이적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사탄도 병도 고칠 수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신비한 체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아예 참된 믿음을 갖지 않은 그래서 선지자 행세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은 이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특별히 그 7장 전후를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거짓 선지자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중간에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 전후 관계를 살펴보면 그 말이 믿다가 타락한 자들도 구원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이 성도의 견인 교리가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가 자기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으면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면 여러분은 당연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살게 되어 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꼭 뭐와 같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여러분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자식들을 의도하고 내가 요놈을 내가 태어나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해서 태어나진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호적을 실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실어놨어요. 그런데 이놈이 낳아준 고통은 기억도 안 하고 내가 니를 낳을 때 아홉 달 동안 얼마나 힘들고 배에다 난로를 끼얹고 사는 것처럼 그 여름 더운 여름에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난 줄 아니? 이 철없는 놈아 해도 이놈은 못 알아들어요. 철들기까지는 못 알아들어. 그런데 여러분 그 자식이 내가 내 배로 낳은 자식이라도 그 철들기 전까지는 헛짓하고 그런 나쁜 짓 한다고 해서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내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 철없는 자식, 그놈의 자식이 어느 순간 무슨 큰일을 겪던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철이 들었어. 철이 들면 그 다음에는 부모님이 너 엄마한테 용돈 좀 줘라. 너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런 말 안 해도요. 지가 알아서 다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아직 성경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철없는 짓하고 죄나 짓고 엉뚱한 짓하고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삶을 끝까지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뭔가 깨달아지면 아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토요일 날 새벽에 이 피곤하고 힘든 이 새벽에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이 자리에 안 나오면 담임 목사님이 막 욕하니까 야단치니까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 계세요? 몇 사람 있긴 있네 보니까. 근데 아마 다들 여러분 스스로 나오셨을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견인이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13절에 보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각자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시죠?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다 100% 완벽하게는 못 살아요. 저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마음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손들어 보세요. 그게 왜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그냥 생겨요? 절대로 생길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여러분 안에 소원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구원 얻은 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적인 증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잘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을 준 다음에 한번 복을 준 다음에 이 다음서부터는 니들 힘대로 살아봐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그 일을 하도록 우리 안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그들한테 한 다음에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손 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구약만 지금 몇 개 살펴봅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너는 나의 종인데 내가 너를 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택했는데 택하고 보니까 이게 아니야. 이놈 봐라. 이게 내가 좀 괜찮은 줄 알고 택했는데 이거 하는 싹수가 노려가지고 안 돼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택했으면 싫어서 버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10절에도 보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을 깨닫게 하려고 어려운 삶에 잠깐 집어넣고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할 망정 절대로 너희들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신약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1절 2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져서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을 가져다주는 성령께서 법, 파워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죄와 죄로 말미암는 사망의 자리에서 이미 해방했다는 거예요. Set you free from the sin. And the death. 근데 이 일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아까 했죠.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택해서 의롭다고 한 자들을 정죄하냐 이 말이에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사람더러 너는 죄 없다 인정을 했는데 누가 그 사람 보고 너 죄 짓는 거 보니까 너 안 되겠다야 그런 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책임을 져도 하나님이 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으면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요. 또 있죠. 마태복음 18장 12절 14절에 보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은 99마리는 산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요. 그죠? 잃은 양 비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100마리가 택한 자예요. 그러면 그 택한 자 중에 99마리는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That's okay. 그런데 한 놈이 저쪽에 삐져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 있어.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어. 그러면 떠났다고 해서 어둠에 있는 그 놈을 에이 네가 그런 짓하고도 은혜를 바래? 가! 너 필요 없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험 들어서 죄 지어서 저쪽 골짜기에 빠져있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예수님은 찾아 나선다네. 그러면서 한 마리라도 잃어버린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택한 자들은 끝까지 찾아서 아버지께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보시고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도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가 다시 죄 지으면 생명에서 사망으로 떨어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믿음 후의 이야기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또 요한복음 6장 37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나한테 줬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한 사람은 결코 그를 예수님이 쫓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 말은 어느 날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죠.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리라. 끝까지 견고하게 붙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다. 그러니까 끝까지 붙들고 영원한 천국에 도달하도록 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펠로우십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우리가 New Covenant Fellowship Church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 Fellowship이라는 의미가 성도 간의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를 끝까지 견고케 하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교제를 하게 하신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 Fellowship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포함되는 것이지 원래 뜻은 성도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여러분의 펠로우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끝까지 견고하게 끌고 가시려고. 그래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뭐 수도 없이 많은데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증거로 한번 들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가 우리에게 속한 자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애초에 그가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속한 자였다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더라도 절대로 나가서 끝까지 안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가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견인교리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반론들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반론이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태만과 방종의 삶을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결국 구원받는다는 견인교리로 말미암아서 신앙의 열심을 오히려 더 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견인교리는 성도가 자신의 신앙생활과 관계없이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아니라 오히려 견인교리는 성령의 계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성도가 계속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끄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태만과 방종으로 인도한다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우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늘 걱정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고대 중국 우화잖아요. 걱정을 막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그게 무슨 걱정이 많냐? 뭘 걱정해? 그러니까 예, 저는요 하늘이 무너질까 맨날 이렇게 걱정스럽습니다. 그걸 기우라 그래요. 근데 그건 기우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구원을 얻었다가도 죄 지으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해놔야 성도들이 좋아하고 말씀 지키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놓으면 태만과 방종의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게 그걸 기우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참된 신자라면 그런 마음을 주시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지을지언정 거리낌이 있어요. 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데 그러다 이제 계속 고집 피우다 두들겨 맞아요. 그럼 어느 순간 돌아서게 돼 있지. 아 구원은 이제 따놓은 밥상이니까 뭐 좀 죄 좀 짓다가 뭐 죽기 직전에 할렐루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 한번 하고 천국 가지 뭐.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 말씀드릴 것이 많이 있지만 왜 그러면 이 견인교리가 필요하냐,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 얘기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견인교리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확신은 모든 신자가 처음부터 그냥 굳건하게 갖진 않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삶 속에서 경험해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해보고 그러면서 굳어지기는 해요. 그러나 처음부터 뭐 예수 믿자마자 그때부터 막 사랑을 확신하면서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를 자꾸 경험하다 보면 아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 사랑으로 나같이 못나고 죄악된 인간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되 자유와 기쁨 속에서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어도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잘못 삶을 놓칠 수 있다라 한다면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 중에 어느 누가 죽기 직전까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해요. 여러분이 무슨 근거로 구원받은 걸 확신합니까? 아 저는요 10개의 하나님의 말씀 중에 9개는 지켰어요. 그러니까 저는 구원받은 게 확실하겠죠?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9개를 지켰던 6개를 지켰던 어디까지 지켜야 구원받는 것인지 그 기준이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죽는 날까지 계속 계속 두려워하면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죽는데 죽는 순간에까지 아이고 내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래도 구원 못 받을 게 두려워하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견인교리를 통하여 아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나를 붙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끝까지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의 기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게으르거나 성질하지 못하잖아요. 혹은 죄 가운데 있으면 은혜를 당분간 누리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거나 또 게으르거나 영적으로 성실한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여러분 스스로가 느껴요. 그러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던 분이 어느 날부터 새벽기도 안 나와보세요.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게 내가 또 이렇게 영적인 나태함에 빠졌네 그런 생각이 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기에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영화의 자리까지 끝까지 이끄시는 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면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마음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의 기쁨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열심을 다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성도의 견인교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신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오히려 기쁨 가운데 또 평안 가운데 더욱 열심을 다해 살 수 있게 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구원의 기쁨을 늘 기억하면서 그 기쁨 속에서 감사의 마음 속에서 영원한 천국의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일어나